하나님께서 일주일에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50일 지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성령에 대해서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요즘 따라서 삶의 생기가 없어지고 삶이 무기력해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성도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바닷가에 가면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어서 물이 들어오고 물이 빠져나가는 때가 있듯이 신앙의 주기에도 위로와 평안의 시기가 있고 또 외로움과 황량의 시기가 교차합니다. 정서적인 원인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중년이 되면서 호르몬 분비가 달라져서 육체적인 원인에 따라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현상으로 보면 내 삶이 푸석푸석해지고 내 자신이 생기를 잃었다. 원인은 명료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을 오해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을 신비 체험이나 은사 체험이나 경험의 차원으로 축소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체험한다든지 예언을 체험한다든지 비전이나 환상을 본다든지 신비 체험하는 것을 성령 체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체험한 사람은 이런 체험 없는 사람을 멸시하기도 하고 또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체험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은근히 부러운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소치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성령은 두 가지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인격적 차원과 파워, 능력의 차원입니다. 성령은 무엇보다 인격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 땅에 살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한 청년의 죽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내 인생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인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 예수를 큐리오스, 주님으로 믿는다?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뒤에 제일 먼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예수 믿고 성령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이라는 이 인격,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릇된 길을 가다가 돌이킬 수도 있게 되고 죄를 지으면 너희 안에서 회개하고 싶은 심령이 일어나게 된다. 세상에 석사, 박사 아무 소용없어. 성경 읽어도 성령이 안 들어오면 앞뒤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면 이 성경이 깨달아지고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인격적인 측면이죠. 이거 놓치고 내가 성령 체험 없다고 나는 성령 잘 모른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둘째로 성령의 인격만 강조하고 성령의 파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격적인 역사는 되게 조용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 내게 역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다른 사람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반면에 이 성령의 힘, 이 능력은 불 같고 물 같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람들에게 임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이 명시적으로 분명하고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크고 강력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역사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이거는 그때 일어나고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한 사람 안에 임하면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20년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이 진도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요. 강도짓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살았던 삶을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천사처럼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평양에서 깡패짓하던 김익도가 하루아침에 성령 받으니까 뒤집어져서 예수 믿으면서 온 사방 다니며 부활을 전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담력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살겠다고 스승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 결단코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결정적으로 자기 말을 자기가 삼켜버렸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슬퍼렇게 예수 잔당 잡겠다고 눈 부릅뜨고 있는 사람들 한복판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다녀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 분명히 예수님 주님으로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고백했죠.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하지만 이때는 능력은 받지를 못했어요. 능력을 받지를 못하니까 담력이 없고 담력이 없으니까 결정적인 상황에서 원치 않는데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내 증인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 세례는 인격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죠.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성도인 너희들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세상으로 너희들을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 예배 마침은 세상으로 파송해요. 맞죠? 그런데 뭘로 보낸다고요? 양인 우리를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도대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이 맹수 한복판에 가면 그 양은 뼈도 못 추립니다.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리 때 씹어 삼켜져서 흔적조차도 남지 않아요. 이런 세상의 이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당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양으로 보낸다. 사자나 표범으로 무장시켜서 보내시지 않고 순결한 양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 양으로도 충분히 이리 때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야. 어떻게 이기냐? 그 뒤에 알게 됐어요. 키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 이 양이 성령의 파워로 무장하면 이리 때를 넉넉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되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 하는 일을 안다. 복음 사역도 하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그리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들도 한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신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하냐?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과 우리가 더 큰 일도 이제 하게 되는 일과는 결정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 뒤에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무엇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키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아버지께로 예수님 가셔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했던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우리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경외하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구약은 우리가 이것을 지킬 능력은 주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냥 어느 날 왔는데 그날이 오순절이었던 게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50일 지난 때가 오순절인데 바로 이 오순절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은 하늘의 계명이 땅으로 내려온 날이에요. 엄청난 날인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 모세 때 내려왔던 이 하늘의 계명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내적 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잘못된 거 꾸짖어 주시고요. 성령이 들어오면 이상하게도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만이 아니고 지키고 싶은 것으로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계명 나도 지키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성령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온갖 능력과 권능을 행하게 해줍니다. 세상 한복판에 있을 때도 악에서 피할 길 주시고요. 지혜를 주셔서 이길 방책도 주시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은 한 성도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곳들로부터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직장 생활 한복판에서도 경험합니다. 간증을 해요. 성령 역사로 나를 도와줄 사람도 키가 막히게 붙여주세요. 능력이 임했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이 사람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니까 뭔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전과는 다른 것 같아. 근데 그 눈빛이 거룩한 두려움마저도 느끼게 하는 눈빛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이 양들이 어떻게 원수로 가득 찬 세상 한복판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어떻게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사회적 힘도 없었던 그 작은 공동체인 교회가 그렇게도 빨리 세상이 특히 이 로마의 제국이 두려워할 정도로 강력한 세력으로 확장되어 나갔는가. 성령의 능력이 한 사람 안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면 이 일이 일어난다.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성령, 성령의 파워, 예수 믿으면 저절로 내게 오는 거냐? 아니에요. 이거 받으려고 사모해야 돼. 요 부분에서 장로교의 성령론에 약점이 있어요. 인격을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격의 다른 면인 파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는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거는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활화사람처럼 타오르도록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저절로 받는 것이면 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구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이 푸석푸석하고 생기가 없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나를 살아나게 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온 사방에 에스골골짜기에 마른 뼈가 흩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것들이 생명이 되면서 마른 뼈가 서로 시줄과 날줄로 연결되고 뼈와 근육이 붙어요. 나중에는 움직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영이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성령의 능력이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바람처럼 휘몰아 올 수도 있고요. 불처럼 올 수도 있고요. 봄날의 따스한 공기처럼 소리 없이 올 수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오면 그는 분명히 압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건 알아요. 저는 아까 우리 성령이 오셨네 부르는데 1절, 2절, 3절을 보는데 막 그렇게 가사가 막 가슴에 와닿으면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세례 받은 날이 생각난 거예요. 물론 저는 성령 세례가 뭔지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건지 초짜니까 몰랐어요. 근데 강권적으로 임했어요. 3일 동안 눈물만 펑펑 흘면서 그냥 살았어요. 3일 동안 그렇게 울고 났는데 제가 달라졌어요. 저는 제가 달라진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게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냉랭하고 푸석푸석하던 한 사람 인생 안에 행복한 회오리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을 받는 가장 정통의 길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기다리라 했더니 제자들이 알아차렸잖아요. 이거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때부터 성령 오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의 날에 바로 이 오순절날에 하나님이 성령을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류는 성령은 한 번 들어오시면 절대로 내 안에서 나가지 않는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큰일 날 생각이에요. 마치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나는 무조건 천국가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죄짓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지만 이 성령은 떠나시기도 합니다. 성령이 들어왔지만 그 사람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는다든지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짓는다든지 성령을 근심케 한다든지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이 성령이 나중에 이 사람을 떠납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그날 사무엘이 말한 이 징조가 사울에게 그대로 다 응했습니다. 성령을 이때 받은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왕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지요. 결국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악령에 시달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그는 성령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런데 불과 두 장이 넘어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즉 여호와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떠난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육체의 정욕에 빠져 있으니까 성령이 떠나셨는데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난 줄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 하나님의 일 계속하고 있으니까, 자기 몸에 있는 초능력은 여전히 건재하니까.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상한 목사가 설교 그냥 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무난히 하고 있어, 이게 성령이 내게 함께하고 있는 증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고 직장 무탈하고 건강에 큰 문제 없는 거 보니까 성령이 지금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떠나면 나는 헌신짝처럼 버려지는데 그게 아니고 무탈하게 하나님이라고 생에 큰 문제가 없는 거 보니 성령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큰 착각일 수도 있어요.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성령이 떠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악령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의 왕위는 그가 죽을 때까지 그에게 건재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것을 보고 착각했던 거예요. 왕위가 든든한 것 보니 내 인생은 안전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전하구나. 아니죠. 그 사람이 반복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는다든지 그 죄를 짓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설교를 들으면 여기에서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성령은 나를 회개케 하는 영이라고 했잖냐.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내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냐.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죄를 지으면 나중에는 회개할 능력도 없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죠. 원어의 뜻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며 이 뜻이에요. 성령은 불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불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불을 서서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꺼지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꺼지지 않아요. 막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의 불이 뜨거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활화사처럼 떠올랐던 이 성령이 꺼지게 되는 일이 생겨요. 반복해서 죄를 지어. 그리고 회개해.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해. 나중에 이 사람의 회개는 실질적인 회개가 아니고 명목적인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일에는 주님이 긍휼을 베푸실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 죄는 마치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물이 불을 끄듯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서서히 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령이 계속 사인을 주지요. 너 회개해야 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말씀하는데 이 사람이 완고해서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지어도 회개할 마음도 들지 않아요. 무서운 일이죠. 여기까지 가기 전에 돌이켜야 돼요. 말씀 듣고 오늘 찔리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성령을 소멸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예배드리면서 펑펑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됐는데 요즘은 예배드리면 너무 맹숭맹숭하다. 예배 아무 은혜도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 예배의 문제인지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가면서 나타나는 일인지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깨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두 종류가 있고 교회도 두 종류가 있어요. 성령이 지금 타오르는 성도가 있고 성령이 꺼져가는 성도가 있어요. 교회도 성령이 타오르는 교회가 있고 성령을 꺼뜨리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둘 다 아직도 성령이 역사해요. 하지만 앞에 있는 교회는, 앞에 있는 성도는 성령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충만하다 못해서 옆 사람에게까지도 강력하게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함께 예배를 드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져요. 지난주에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린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예배 은혜가 나한테 넘쳐. 목사님의 설교는 그대로 뭐냐? 그 주변에 열정적인 예배자, 성령으로 무장해 있는 예배자가 함께 예배드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성령은 불이라 그랬어요. 불은 반드시 훈기를 가지고 있어서 옆 사람에게 전파가 돼요. 그래서 성령이 뜨거운 사람과 있으면 그 사람도 뜨거워져요.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전부 성령이 능력이 왕성해지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서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어떤 교회가 성령이 뜨겁고 성령이 타오르는 교회냐? 서로 사랑해, 서로 화목해. 소그룹에서 사랑의 말을 나누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해요. 그 그룹은 성령의 역사가 타오르는 곳이에요. 그곳에 나를 오래 노출되지면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또 너희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요. 게을러지면 성령의 능력이 식어갑니다. 부지런하면 성령이 강해집니다. 그 뒤에 말씀하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마음이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이 사람들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줘요. 오래 참아요. 15절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항상 선을 따르라. 전부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열매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면 결국은 성령의 충만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너희 안에 맺게 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성령이 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민감하게 쫓아가면 그 교회는 성령이 타오르는 교회다. 그 교회로 가면 너는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가 가장 일상에서 쉽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그 뒤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사고할 줄 알고 명랑하고 쾌활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건데, 이것과 반대로 가면 너희들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성령이 꺼져가는 교회는요, 이것과 반대죠. 교회 안에 개인이든 또 교회든 교회 문화가,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영적 정서가 이 구절과 반대쪽으로 가고 있으면 이거 다 성령 소멸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화목한 대신에 서로 갈등해요. 서로 반목해요. 늘 자꾸 상체기를 내요. 작은 허물 가려주기보다는 들춰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게을러요. 약한 자들 격려하는 대신에 무시하고 누르려고 해요. 왜 세상에는 성령 역사가 아니냐?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곳은 성령과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힘없는 자들 붙들어주는 대신에 힘있는 자가 군림해요. 다 다 성령을 꺼지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고 행정으로 역사하고 제도와 관료주의 문화가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해요. 교회가 사랑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증오심과 분노와 두려움을 부채질해요. 정치에 오염된 교회, 전형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꺼져가는 교회, 이 성령이 꺼져가는 것 가리려고 끊임없이 새로운 운동을 안에서 일으키고 끊임없이 발전기를 돌려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 서서히 오히려 성령은 더 가속적으로 꺼져갑니다. 10년 지나서 그 교회 가보면 성령이 완전히 메말라 있어요. 기도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것이 많은 교회. 여러분,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세문안교회, 성령을 소멸해 가고 있는 교회인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지, 지금보다도 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교회인데 성령이 치고 올라가시지를 못하고 기울기가 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성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모교회다. 세문안교회는 알면 알수록 자랑스러운 점이 너무 많아요. 9년 전에 처음 왔을 때보다 저는 지금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훨씬 커요. 어제 그저께 현중일이었는데요, 세문안교회가 배출한 독립유공자 훈장을 받은 분들만 9명이에요. 교회 안에 147년 동안 아름다운 역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초기에도 중기에도 지금까지도 교인들 열심히 사역해요. 다른 교회 있다가 오신 우리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세문안교회 성도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큰 의미 없이 지금도 꾸준히 성장하겠어요.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사울처럼 되고 삼손처럼 별일 없으니까 우린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인 저부터 장로님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내가 하는 크고 작은 언행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꺼져가게 하는지, 성령을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하는지 점검하는 것 당연하고요. 나는 나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나는 공동체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내가 무심코 내뱉는 일상적인 언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기를 줘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을 꺼뜨린다면 이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좋은 일 한다고 모였는데 모였을 때마다 싸우고 서로 언쟁을 하고 그러면서 끝나고 나면 영이 아파가지고 신음을 해. 만일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크고 작은 언행,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내 옆에 죽어가던 영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게 성령의 역사다. 간단한 이치지요. 성령은 내 안에 있는데 내 영은 아직 약해요. 그런데 내가 있는 공동체는 시베리아 광야처럼 싸늘하고 냉랭해. 이곳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이 냉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식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면 주님 앞에 그것은 죄지요. 반면에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는 나의 기도와 간구와 열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부릴 듯 일어나 세상의 냉기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회개의 역사가 폭포수처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지금 교회가 그 존재 자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문안교회 성령이 부릴 듯하는 교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저하고 기도하자. 하나님, 저 성령 받았어요. 하지만 인격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저는 성령의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왜 양으로 보내느냐? 양으로 가야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표범으로 사자로 가면 그거는 악한 영이고 세상의 영이기 때문에, 잡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잖아요. 양으로 갈 때만이 이 사람 안에 순결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세상의 이 언냉기를 녹여서 그곳에 성령의 훈풍이 부는 세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 내가 되려면 성도들 안에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세문안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서 얼어있는 세상을 녹여내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라는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그것을 껍데기만 가졌지 내용은 누리지도 맛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우리는 그렇게 늘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만 이해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성령께서 각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자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반복해서 꺼뜨리고 있는 심령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돌이켜 성령이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하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상황에서도 삶의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 붙들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셔서 길을 걸을 때도 누울 때도 또 친구들과 대하는 중간에도 회사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셔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어 성령이 충만한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 세상을 이기는 주의 군사들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